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나의 맘속에 잠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19장.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우렁차게 외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오 영광과 권능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바르기 때문이다. 음행으로 세상을 썩게 만든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당신의 종들의 피값을 그 여자에게 물리셨다. 그들이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큰 무리가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시네. 어린 양의 결혼식의 때가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는 준비를 갖추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신부는 밝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네.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를 뜻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렇게 써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너나 내 형제 자매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신 성령님을 힘입어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나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 흰 말이 있었는데 말에 탄 기사는 신실하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의 몸에는 그분밖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피로 적신 옷을 입고 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긴 포도를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들의 왕, 모든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저녁 잔치에 오너라.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기사들의 살과 모든 사람의 살, 곧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짐승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전에 이 기적들을 보여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속였던 자입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가 부르도록 뜯어먹었습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사사기 제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르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다섯 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이 있는 기랏 야아림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네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랏 야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쯤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오.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빈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다섯 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다섯 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예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빈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갓 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어.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상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로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았다. 시온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의 제자들도 이 일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에야 이 말씀이 그분을 두고 쓰신 것이며 또 성경에 쓰인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께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여 널리 알렸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이제는 다 틀렸어.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어.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든 외부에 포악한 적들로부터 구원하리라는 이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로마의 총독 아래 수탈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치욕스러운 것이었고 역시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해 줄 능력도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약속한 메시아만이 이 모든 불평등과 고통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룰 능력자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이 약속의 권능의 통치자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백성들에게 예수도의 등장은 참으로 가뭄의 생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 기도를 공경하면서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조차 나사로의 회생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주님을 향해 모이는 사람들은 많아진 것이 확실하여 이번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기도께 시편의 내용을 빌려서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 기도를 위한 잔치 시기를 유월절 엿새 전에 1절 상반절에 라고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연연 기록임을 볼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역시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2절 하반절에 이제는 예수 기도의 움직이심에 반응이 좀 더 적극적입니다. 소문만 들어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소식만으로도 행복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 복된 소식, 예수 기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13절 상반절인데 이미 우리는 종려나무에 관해 말한 바 있지만 한마디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승리의 깃발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종려나무가 많은 곳은 오아시스가 있어 장막을 칠 장소였고 시원히 쉴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의 기록을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민수기 33장 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생명력은 잘라진 그루터기에 불을 질러도 거기서 다시 움이 나올 정도이지만 하늘을 향한 가장 위의 가운데 순을 잘라버리면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임에도 이내 죽어버리는 신기한 식물로 역시 하나님을 바라는
곧은 믿음이 생명임을 상경합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 저들의 반응은 예수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저들의 기대를 그대로 표현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3절 하반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시편 118편 25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찬송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무에게나 부르짖을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는 로마라는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다스림에서 끌어내달라는 호소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의 권능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요 찬송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보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14절인데 세상적으로는 호산나를 부르짖는 저들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강적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거대한 전쟁에 말발굽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늠름한 말을 타고 아니 세상의 군왕들처럼 흰말을 타고 나타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의 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나귀는 우직하고 작은 덩치보다 힘은 좋지만 절대로 전쟁에 쓰일 만큼 말처럼 용감하거나 민첩하지 못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공의로우며 겸손을 함께 가지려면 폭력적이거나 피를 흘려서 이기는 싸움일 수 없습니다. 인류를 통일하고 제패하는 것은 칼이나 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힘이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6절인데 이러한 성령의 깨달음의 역할을 나중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이를 더욱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것도 역시 이미 앞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이치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는 비로소 보게 되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귀중한 이치를 당시에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증언과 거짓의 낙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 부분도 앞의 사건들에 나타난 반응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건들의 반응은 각각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앞의 11장에서 그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언했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11장 50절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7절입니다. 어쩌면 들떠있는 이 군중 가운데서 나사로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고향되어 있는 군중들에게 자신들의 봤던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자세이죠. 그리고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또 다른 일부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18절입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도의 생명의 표적 행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신빙성 있는 사건을 전해 듣는 것 역시 듣는 사람이 신뢰를 갖고 듣는다면 보는 것 지지 않을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귀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바울이 증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러한 군중들의 외침을 듣는 바리새인들 서로 간의 증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19절인데 여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까지 하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앞장의 마지막 3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했습니다. 연이어 오늘 말씀 바로 앞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는 것으로 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하려고 궁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헛된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19절 하반절에 했는데 결국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따를 것이라는 예언적인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스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테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페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개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사다 출신으로 안드로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니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